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형제애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생명권과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 인권 선언 제3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네.
먼저 생명권부터 말해보면 생명권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는 것. 사실 모든 나라, 모든 문명에서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을 하면 가장 큰 죄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개인이 개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대부분 금지되어 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람을 해치는 것에는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하나는 전쟁 중에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끊는 것, 바로 사형이죠.
예.
먼저 사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죄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은 금기되어 왔지만 문제는 왕, 또 권력자,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근대사회에 와서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자 이제 막무가내로 사람을 해치는 건 안 된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법이죠. 그 이후로는 오직 법률에 따라서만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사람을 해칠 만한 조건이 무엇인지 법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 법에 의해서만 사람의 생명을 뺏는다. 사형을 집행한다는 게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런 개념을 법률 용어로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
사람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니까 비로소 죄형 법정주의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네.
예전에는 야, 저 사람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에게는 반역의 피가 흘러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죽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오직 국가, 공권력만이 사람의 생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국가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또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사형을 꼭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죠.
네, 사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 두 번째는 적절성의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네.
정당성의 문제부터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과연 사람에게 죽음을 강요할 만큼 무거운 죄가 있는가? 좀 철학적인 문제죠.
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최고의 죄라고 하는데 그럼 심지어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과연 죽음으로 그 죄값을 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렵지 않을까? 비록 국가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절대성의 핵심이 뭐겠어요? 바로 생명이죠. 이런
예.
생각을 인류가 폭넓게 갖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사형의 적절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국가가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판사라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사형 집행에는 그 나라 법무부 장관 같은 집행자의 서명도 필요한데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것이 과연 있는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려낼 수 없는데 만약 100만분의 1이라도 착오가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살 미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하자는 거죠. 상식 같은 얘기인데 임신한 여성이나 고령자도 사용 금지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이라는 게 철학적 논리적으로 좀 빈틈이 많다.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은 정말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 저런 사람 사형을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가져보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 제도는 나라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요. 국가별로 실태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저희 국제 앰네스티는 매년 사형 제도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자,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 나라였습니다. 최소한 확인된 것만 933건이었고요.
예.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두 나라는 사형을 비공개적으로 비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국가의 통계는 빠져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제법 많은 숫자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보면 이 사형 집행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것을 좀 보류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사형 제도를 완전히 없앤 국가는 106개국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지난해에는 몽골이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또 법률에는 사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가두기만 한 나라도 있는데요.
네.
이런 나라가 총 36개의 나라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
한국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에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국제인권단체들이 사형 제도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주로 독재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를 한다 이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흉악범에게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 또 이런 운동을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좀 악이용되는 경우들이 많군요.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자유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유권 말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 생명권과 쌍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권을 얘기할 때 생명권이 나오면 바로 다음에 자유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자유 의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또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다.
네.
이 두 가지가 자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내가 소유한다, 주인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이 시계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려면 제가 이것을 손목에 차고 싶을 때 차고 빼고 싶을 때 빼고 그렇죠? 또 팔고 싶을 때 팔고 이래서 자유는 소유권이 있냐 없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몸을 나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명권이에요.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누군가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이런 게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권의 개념이고요.
네.
당신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뺏어가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을 사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적용을 해보면 재산권이 있죠. 제 손목시계는 제 겁니다.
네.
막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또 하나 소유권이 이런 게 있어요. 행동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눕고 싶으면 눕는 것.
네.
내 행동에 대한 소유권. 이게 바로 자유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자, 자유권이라는 것은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 자유권에는 항상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권이라는 것은 내 몸, 내 환경을 통제하는 내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나는 가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돌아가야겠구나. 천천히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을 또 인권에서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보호한다는 뜻인데요.
네.
자유권의 말을 뒤집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죠.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억압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자유를 억압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억압하면 완전히 자유가 억압됩니다. 첫 번째, 네. 재산권, 소유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너 이거 갖지 마라. 이거 자본주의 물품인데 왜 갖나? 네, 그래서 이런 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억압하는 것.
예.
라디오 갖지 말라.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소유권에 억압하는 거지만 본질은 자유권을.
그렇군요. 네,
억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동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말하지 말아라.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바로 행동을 또 차단하는 것도 되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의지를 애당초 차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가족이 추방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거.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자비판을 하거나 매주 생활총화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네.
자유의지를 차단하는 또 흔한 방법 중에 몸을 억압하거나 억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류장에 붙잡혀 갔다.
네.
그러면 울방자라고 해서 다리를 꼬고 허리를 펴고 꼿꼿이 앉아 있어야 되죠. 하루 종일 그런 자세를 강요받다 보면 마음속으로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억압을 받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오싹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지식인들만 인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 중에 마지막 권리는 바로 안전권입니다. 사람 몸에 대한
네.
인신의 안전, 인신의 자유, 안전권인데요. 제가 방금 구류장의 울방자 얘기를 드렸어요.
네.
독재 정권, 독재 집단 혹은 마적단, 도적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금하는 겁니다. 예, 마적단이나 범죄자들은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죠.
네.
또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이런 인신 구금, 인신 매매, 납치도 합니다. 독재자들도 방식이 비슷해요. 사람을 구금하면 그 사람의 신체 안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신체 안전이 침해가 되면 억압되는 상황이 되면 자유의지가 꺾이게 되고 이런 자유의지가 꺾이는 모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게 되면 또 다른 공포심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너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구류장에 끌려갈 수 있어. 이런 무언의 암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이 안전권, 사람 몸의 안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함부로 부당하게 잡아 가두지 말아라.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인신의 안전권 이런 말이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독재자가 아, 저 집단 저기 사는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다 잡아 가둬 한 군데 뭐하나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또 이런 법으로 사람들을 잡아 가뒀다면 비록 법대로 했지만서도 인권 침해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결론입니다.
예.
예, 듣고 보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인권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강제 구금 혹은 강제 실종. 내가 없어지고 싶어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무력 완력에 의해서 내 의지와 반해서 내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강제 실종 혹은 강제 구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 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납치, 억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관리소에 보내버린다. 이런 협박 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실은 사형이나 또 그 어떤 인권 침해보다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실종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을 어겼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반인도 범죄다.
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됐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강제실종입니다. 그래서 정치범수용소, 구류장, 관리소 이런 곳에서도 강제실종의 혐의를 두고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는 동안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만약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이런 권리들이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국제사회는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이런 기본권을 보호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쟁이다 하더라도 군인이 상대방 민간인의 생명을 함부로 뺏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반인도 범죄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반인도 범죄는 정말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한다는 게 국제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네.
또 군인들끼리라 하더라도 일단 교전이 끝나서 포로로 잡혔으면 고문이나 또 이 비인간적인 처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위반하면 당연히 또 반인도 범죄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그리고 동경 전범재판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벌였던 당사자들에게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는 국제 법정이었는데요. 이때에 이런 반인도 범죄에 대한 윤곽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국제사회가 법을 정해서 이런 반인도 범죄를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아 독일과 일본이 곧 지겠다, 패전하겠다 이런 것을 연합국에서도 예상을 했을 때입니다.
네.
당시에 연합군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 같은 경우에는 야, 나치 군대 그냥 전쟁 끝나면 다 죽이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소련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독일 장교들 중에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책임이 많은 장교들을 처형하자 또 이런 제안을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뉘른베르크 법정 그리고 동경 법정 국제 법정을 열어서 여기에서 죄가 있냐 없냐 다툰 다음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만들고 법에 따라서 죄를 묻는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정이 한계도 많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승자들이 자기 맘대로 법을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 어쨌든 인류의 국제법, 인권법에서는 큰 진보를 이룬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반인도 범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전쟁 중에도 지켜라 이렇게 엄격해진 배경이 바로 이 2차 대전 이후의 국제법 흐름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제인권뉴스 들어볼까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 인권 침해, 인권 가해자들을 국제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은 이 반인도 범죄를 비롯한 국제형사법에서 만들어 놓은 죄를 묻고 따지는 법정인데요.
네.
이 재판소가 운영되는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이 국제형사재판소 협약에 로마협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입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미얀마라는 나라는 그 정부가 이 로마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하지만 아주 중대한 반인도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 이걸 한번 자체적으로 따져본다. 그만큼 이 로힝야족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로힝야족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 로힝야족은 전 세계적으로 약 220만 명 정도 되는 소수 민족입니다.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하고요. 주 거주 지역은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 북부,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인도, 태국에도 조금씩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미얀마에서 터졌는데요.
예.
미얀마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죠. 근데 로힝야족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이 미얀마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로힝야족 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사연이 있어요.
예.
영국이 예전에 미얀마를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이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족을 앞세워서 다른 민족을 이용해서 이 미얀마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을 식민 통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버마족, 지금 미얀마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거죠. 그런 식민지 시대는 지나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반감이 예,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면서
예.
이 로힝야족에 대한 그 국적까지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은 국적이 없어요.
아.
취직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네.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로힝야족도 이 미얀마 정부에게 반감이 많아지겠죠. 자, 이 틈을 타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는 테러리스트들이 로힝야족 사는 곳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테러와 폭동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했어요. 자주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얀마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그 전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로힝야족 전체를
네.
미얀마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아.
이런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청소, 절멸 이런 인권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미얀마라며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치 여사가 이런 끔찍한 상황을 그냥 방관했다. 이게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요즘에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치는 우리의 수치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였죠.
예.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10년 넘게 가택연금을 당했고 국제인권단체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이런 민주인사인데 이 미얀마 정부와 군대가 로힝야족을 미얀마에서 내쫓는 이런 과정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효과적으로 중재를 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겪고 있는 로힝야족이 겪게 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아웅산 수치 여사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 군은 그런 인권침해 사례를 벌인 적이 없다. 자, 이러면서 국제사회가 긴급하게 개입을 해서 로힝야족과 미얀마 정부를 중재할 수 있는 시점도 놓치게 되었고 많은 로힝야족들이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자기 마을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네.
실제 미얀마 정부가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 잡아떼다가 국제사회, 국제인권단체들이 자꾸 그 로힝야족들의 피해 상황을 증거를 이제 들이대니까 결국에는 몇몇 장교와 군인들이 자기들의 악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처벌을 했다. 재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로힝야족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얀마 정부가 국제사회 지적을 좀 받아들이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얀마에는 뿌리 깊은 이 민족 갈등이 아직도 강한데요. 미얀마 정부는 사실 방글라데시 정부와 난민 인도 협정을 맺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쫓겨나간 로힝야족 대부분들이 지금 방글라데시에 체류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경제력도 좀 낮고 이런 난민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영토 초원에 머물도록 허락만 했지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 의료, 주거 이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본질은 로힝야족들이 자신들이 살던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요.
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조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실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안전 보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 일부 지역에서는 로힝야족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의 마을이 불타 없어지거나 또 중장비 기계를 통해서 그 마을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는 이런 사례들도 국제인권단체의 감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국제사회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을 국제법으로 기소를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만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입니다.
네. 로힝야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명권과 자유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